오늘 본문 말씀은 제2이사야 혹은 학자들 따라 다르지만은 제3이사야가 했던 예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예언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사용하시는 본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물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물 세례 받는 그 현장에서 하늘이 쫙 갈라지고 성령이 자기 위에 그 내려오심을 보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유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갈릴리로 돌아가시지요. 그 누가 예언할 것 같으면 주님 예수께서 그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 자리에 고향 땅에 낯익은 사람들의 모여 있는 회당에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선택하신 본문이 이사야 61장입니다. 공생의 시작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취임사라 그러죠. 대통령이 취임 그 선서를 할 때 그 취임 연설을 하고 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취임사를 하듯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그 취임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인용이 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첫째로 메시아닉 종, 그 예수님을 가르치지요. 그 메시아닉 종이 해야 하는 주된 임무가 뭘까요?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임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1절 중반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우리나라 한글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축차적인 번역은 마음이 부서진 자, 이런 사람을 싸맨다라는 의미예요. 그 종이, 메시아닉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여받은 사명은 산산이 부서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고 싸매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자기의 백성들이 상처받은 마음, 깨어져 있는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서 싸매시는 치유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한 기관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몸 안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돌처럼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태산보다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털보다 가벼워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큰 보자기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저 큰 태양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태양보다 수억 배나 큰 그런 그 별, 항성도 우리 마음에 집어넣을 수 있고 그게 또 얼마나 큰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도 그 보자기 안에 쓱 싸맬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아주 희한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인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흙덩이보다 더 잘 부서집니다. 조그마한 것 때문에 와장창 부서져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서리발처럼 냉랭하고 차가워질 때도 있어요. 아주 이상해요. 우리 옛말에 일부 하문이면 뭐라 그랬어요? 5월 비상이라.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계시죠? 여자가 한여름에 한을 품으면 그 더운 여름에도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일부 하문이면 5월 비상이라. 옛말. 우리 마음도 우리의 육신처럼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그리고 멍들 때도 있어요. 세계의 도처에 마음이 상하여서 탄식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요즘 보면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몇십만 죽었잖아요. 고기 분쇄기처럼 막 참호에 집어넣고 포탄 들이갈리고 하면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30만 명, 그 다음 우크라이나에도 거의 준하는 만큼 죽었어요. 벌써. 또 가자 지역 이스라엘 뭐 피택이잖아요. 그거 그 원한이 4천년 동안 쌓여 있는 나라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그러니 뭐 누가 한 대 땜빡이 치니까 막 폭탄 막 날리잖아요. 막 죽어요. 막 죽으면 그 사람의 일가 친척들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막 울잖아요. 상한 마음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회적인 기득권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억울함 당해서 그거 풀 수가 없어서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창궐에 있는 불의함 때문에 맑은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온 세상에 자행되고 있는 온갖 형태의 죄악이 의로운 심령을 갖고 있는 의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의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일들이 내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 않아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가 삐끗하여서 파괴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많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천국과 같아야 할 가정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상처 치유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남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치유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까요?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건 마치 폭풍이 있는 바다에 군함, 옛날에 군함이 밑에 대포가 한 문이 있었는데 대포가 이 나사를 헐겋게 해서 대포가 루스하게 됐어요. 그러면 폭풍 가운데 배가 바다가 출렁거리면 어떻게 되나요? 내부가. 그 대포 때문에 싹 망가지지요. 우리의 상처도 그래요. 내 안에 있는데 요거 해결하지 않고 가면 내 심령과 삶이 온통 황폐하고 다 깨져버립니다. 자, 이 깊고 깊은 내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참 이 내적 치유라는 것 대해서 심리학도 그렇고 교회도 참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전혀 발전하지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많이 발전했어요. 심리적인 기법 이런 걸 사용해서 상담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들이 심령의 상처들을 치유해 갑니다. 근데 완전히 치유되던가요? 안 돼요. 내면의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실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상처에 기름을 붓는 일은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옛 시대에는 육체의 상처가 났을 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소독하고 싸매어 줍니다. 이 술, 알코올 높은 술이 소독하잖아요. 먹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상처 위에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면 우리 마음의 상처가 낫게 됩니다. 우리는 크게든 작게든 우리 심령 속에 상처를 간직한 채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마음의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주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고 더 잘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열어 보이면 돼요. 꽁꽁 싸매고.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말한 게 아니고, 하루 교회도 꼭 누구 볼까봐. 치유의 시작은 사람에게 열하는 거 아니고, 주님께 딱 여는 순간부터 치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왜 내게는 이런 일로 시달려야 하는가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내면 세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깊고 깊은 그 상처에 뭘 했어요? 그냥 소독약이나 빨간약 발라두고 끝나버렸어요. 소독약 빨간약 바르면 시원해요. 나는 것 같아. 나요 그거. 깊고 깊은 상처에 했는데 소독약 바른 데가 낫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꿰매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을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는 그냥 뭐 했어요? 세상 상담이나 그런 거 하면 일시적으로 시원해요. 오, 더 나았지. 안 나아요. 깊고 그 깊은 문제를 성령께서 만지시고 다루시기 전까지는 온전한 치유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인 도움밖에 안 됩니다. 도움, 그런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걸 원한다면 주님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십시오. 여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거 보시고 소독약도 발라주시고 꿰매주시고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만지심으로 치유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웃을 치유하는 자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있지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딸 수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지금 뭐래요? 맛있는 요리 만든단다. 그 요리 만들어서 뭘 하게요? 앞집에 스미스 부인이 딸을 잃었잖니. 딸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마음의 큰 상처를 또 스미스 부인이 입었단다. 이럴 때는 밥도 하기 싫고 일어나서 움직일 힘도 없어진단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에 있는 우리들이 스미스 부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만드는 거야, 수지. 수지도 착하니까 스미스 부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스미스 부인의 가슴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수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요리를 할 때 수지가 뭔가 손에 들고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집 스미스 부인의 집배를 딩동딩동 눌렸습니다. 후에 잠시 후에 스미스 부인이 나오는데 보니까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었고 온몸은 힘을 잃은 듯 이렇게 축 쳐져 나왔습니다. 아, 수지구나. 수지가 어떻게 왔냐? 아줌마,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대요. 이럴 때일수록 이웃인 우리가 아줌마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엄마가 말해 주셨어요. 아줌마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엄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줌마 이것을 마음에 상처에 붙이세요 하고 내미는 것이 일회용 반창고입니다. 데일밴드 아시죠? 일회용 붙이는 거. 스미스 부인이 무릎을 꿇고 일회용 밴드를 받으면서 또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수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 울다가 얘야, 네가 준 이 반창고로 말미암아 아줌마의 상처는 곧 낫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부인이 유리 벽장 속에 반창고를 두고서 반창고를 바라보며 점차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딸은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은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없지만은 이 땅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반창고 하나가 우리가 이웃들에게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대충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 사람을 불러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을 고치는 이런 의사가 하지만은 부서진 마음 고치는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와서 내가 할 일은 여는 일만 하면 돼요. 몇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둘째로 그 종의 두 번째 임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은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포로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힌 자가 아니고 이미 해방되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포로라는 것은 빚으로 경제적인 빚이 있어서 몸이 종으로 팔렸는데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이렇게 종으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안식일 제도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빚 때문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자, 이게 50년마다 다가와요. 그러니까 77이 49는 또 안식년이고 그 뒤에 또 뭐예요? 희년이 있어서 2년 연장 노는 거예요. 2년 연장. 49년 50년째 되는 날. 자, 이 빚 때문에 땅이 채권자에게로 넘어가 있지만은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공짜로 돌아갑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그 희년 잘 지켜서 쓸까요? 안 지켜져요, 그런 거. 뭐 때문에? 부자의 탐욕 때문에 안 지켜져요. 그걸 책망하는 것이 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희년은 해방의 해, 안식의 해, 기쁨과 만족의 해, 즐거움의 해입니다. 묶여있는 종대했던 걸 풀어 자유하게 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써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 구절은 그런 1차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냥 사회제도 하나 고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은 잘 안 지켜진다고 이놈들아 신은 제도 잘 지켜라 이거 외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보다 더 깊은 의미. 죄와 사망에 억압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오늘 메시아의 임무입니다. 우리 병이 들면 암이 아닐까 염려근 심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이거 암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듭니다. 또 불의의 재난이 닥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삽니다. 중앙분리대가 없는 차를 이렇게 여행갈 때 아이고 내가 나는 똑바로 가는데 저놈이 술 취해가 나 박으면 어떡하나 그 염려 안 드세요? 참 믿음 좋지요. 그 생각도 안 해요. 그거는 그러다 헛방 들이박으면 그 다음에는 오우 이래되지요. 스쳐 지나갈 때마다 누가 할렐루야 그랬대요. 아유 안 박아서 할렐루야라고. 불의의 재난이 닥칩니다. 또 죽음이라는 세력에 꽁꽁 묶인 채로 억압된 채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섀도우 복싱하고 있어요. 죽음이 보이지 않는 실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도 실체인 양 이제 꼬나보면서 막 주먹 날리고 펀치 날리고 이게 뭐예요? 섀도우 복싱이라 그럽니다. 죽음하고 섀도우 복싱하고 있죠? 힘 빠져요. 주님이 이렇게 죽음의 세력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역은 죽음이 가져다주는 무한한 공포와 불안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실체인 이 죽음하고 뭐 엉카이 많이 싸웠어요.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두려우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랑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넉넉하게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 이렇게 죽음에도 묶여 있고 또 뭐에도 묶여 있어요? 중독 말입니다. 내가 많이 시달리잖아요. 술에 만취되어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 담배에 니코틴에 찌들어 있는 꼴초들,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또 춤과 도박에 어딕되어 있는 사람들, 또 자매들 가운데 많은데 쇼핑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또 남자들 가운데 많지요.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오, 그 사람 대단한, 중독이 돼서 안 좋아요, 그거. 또 성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에는 별별 중독이 참 많습니다. 참 세력 강하지요. 제일 약한 게 커피 중독이 제일 약해요. 먹다가 며칠 안 먹으면 괜찮아요. 머리 조금 아프다가 끝나는데. 담배는 뭐 몇 년 걸리잖아요. 끊는데. 뭐 강해요, 담배. 말이 하나, 뭐 아주 더 무서운 약들, LSD. 요즘 뭐 또 이상한 뭐 펜타닐인가 뭐 이런 무시무시한 중독증 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강해요. 이 중독도 우리를 프로로 삼습니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지만은 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세력이 그만치 강하다는 겁니다. 거기를 벗어나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더욱 중독은 우리를 움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수없이 도하지만은 몇 달 끊었다가 다시 마십니다. 담배 중독을 끊었지만은 몇 달 후에 다시 피웁니다. 왜 이런 중독증에 빠져 있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거는 상처가 주범입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이거는 당신이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정서적인 고통과 불안을 겪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런 정서적인 고통을 잊고 정서적인 아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술과 담배들과 나쁜 습관에 몰두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중독된 사람은 그 사람 죄 아닙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어떤 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족은 감옥 안에서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다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했답니다. 왜? 그게 자신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일시적으로나마. 이 이야기는 만약 우리도 그런 고통 과정에서 성장했다면 우리도 그 귀족과 같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서적인 고통과 갈등을 느낄 때마다 그 귀족처럼 당신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습관적인 행동은 일종의 도피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피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주셨지요. 피난처 도피처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님 품 안에 잠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삶이 회복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기도라는 것은 안식처이지 피난처가 아닙니다. 거기에 기도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 힘을 얻어서 그런 중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중독이 참 강하기는 해도 끊어버릴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예수를 똑바로 좀 만나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이렇게 삐딱하게 만나니까 그 예수께서 역사하지 않잖아요, 내 삶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야 합니다. 하늘의 왕 계신 분이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면 그대로 내 삶에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까지는 당신을 지배했던 중독증이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로드십을 나에게 행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께서, 구원은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로드십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마음의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지서 치료하시고 당신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이 시간부터 치유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러한 중독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 나왔으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치유하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도 끊어져 나가고 나를 지배하는 중독중독 끊어나가는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자유와 치유와 해방,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이런 치유와 회복의 혜택을 누립니다. 1절 상반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십니다. 누가 이런 치유를 누릴 수 있다고요? 본문에 갈 것 같으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본문 속에 보이는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본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기에 복음을 듣자 아,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덟 가지 가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겁니다. 마음이 가난해 이래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나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서 조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예수 믿어? 이래요. 그랬더니만 이 부자인 사람이 예수가 믿어지니까 나 믿는다 야 그 소리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돈이 없어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 이거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죄로 인하여 마음이 산산이 부져서서 복음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복음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부터 억압을 받고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주님께로 나와야겠다고 느끼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살이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서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 나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면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점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온갖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자유를 누립니다. 이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깊고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그 상처가 뭐였을까요? 흉기였어요. 흉기요. 흉기.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깨뜨리는 흉기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 상처가 치유된 지금은 그 상처가 뭐가 되었을까요? 향기가 되었습니다. 흉기가 향기로 변하는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나의 구원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함으로 상처나기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치유된 어릴 때 나의 상처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향기가 되었습니다. 예수 향기. 나의 상처가 치유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린 수지가 반창고 들고 가서 앞집에 아줌마를 위로했듯이 말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뜨고 나와 같이 똑같이 아프고 있는 그런 사람 곁에 찾아가서 손을 한번 잡아주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치유를 경험한 자들로서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가에서 성령께서 그 머리에 성령이 임하였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오늘 이 시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능력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오질없이 낙심 말고 빌어드려 하루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오지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 참된 외로 받겠네. 아멘.
위로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께로 오십시오. 금요 기도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눈물 다 주님 앞에 쏟아내 보십시오. 우리 주님 그때 놀랍게 치유하십니다. 심령을. 우리 술 만땅 끓어놓고 오버헤이트 하면 그 냄새 향기롭지요? 향기롭지요? 우리 주님 그거 다 받아주세요. 냄새나고 더러운 거 내 안에 나오는 거 더럽다니 하시고 다 받아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일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심령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거 주님께 믿음으로 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만져달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만지시면 치유가 됩니다. 이제 치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이웃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듯 임하여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의 직장에 우리 모든 이웃들 동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3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낮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들을 기름부터 대주셔서 우리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상처 난 자를 치료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그들의 상처들을 만지고 치유하는 자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내면의 상처가 아물지를 못했사오니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상처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치료하는 치유자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죽음의 원세도 이기고 죽음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도 이기고 하나님 온갖 중독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는 구름에 달가듯이 우리의 한평생이 아무것도 묶이지 않고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 뒤를 따르는 저희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상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온 영육간에 감언 감결함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강한 믿음 주시고 주님 신뢰하는 마음 주셔서 내 내면 세계를 열어서 주님을 초청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셔서 내 내면의 깊은 상처가 봉합이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중독증도 날아가 버리고 그리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서가신 우리 주님이 뒤를 따라가는 저희 무리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의 영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캠년장 여러 교회 지체들이 심령을 열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옵소서. 새벽기도도 열려있고 금요기도에도 열려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께로 나와 심령을 쏟으며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이 각 심령들에게 임하여서 이제 치유자로 교회 안에 상한 자들을 치유하게 만들어주시고 가정에 치유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학교로 나아가서 치유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 있게 만들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각 심령들을 치유하는 자 모두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영광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그 영원 무궁토록 승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나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곁에 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드린 온 지체들의 심령,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